로마서 7장 1절로 12절까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킨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는 너무나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은 다 뭐고 하나님의 율법은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계명 지킨 삶이 그렇게 오히려 신앙의 걸림돌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도대체 성경 자체는 그러면 뭐냐? 그런 데까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라고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정작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더 힘들어지는 때도 있고 또 이해를 돕는다고 설명한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한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가장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건 남편이 죽고 재혼할 수 있는 자유, 또 새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전 남편에게 묶이지 않는 자유를 들어서 우리가 마치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 2,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긋지긋한 남편이 있는데 정말 뭐 매일같이 때리고 욕하고 이런 남편이 이게 뭐 정말 이혼도 못하고 어떡하냐 이거예요. 가령 교회에서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정말 뭐 끔찍한 상담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저렇게 아내를 학대할 수 있냐? 교활하게 아주 교묘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학대하는 남편들 얘기를 들으면 뭐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스러운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사람이 죽었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게 왜 음녀가 되냐는 것이죠. 자유로워졌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한 부인을 봤는데 너무 부인이 기품이 있게 얼굴이 생겨서 한참 얘기하다가 참 여자가 기품도 있고 곱게 나이가 들었구나. 그래서 혹시 남편은 뭘 하시냐고 그랬더니 30년 전에 죽었대요. 그러면 그렇지. 저 얼굴이 남편 가지고는 저런 얼굴이 될 수가 없지. 누가 뭐 그랬다는데 어찌됐건 그 남편이 죽고 이렇게 속이 참 편안해지니까 얼굴도 편안해지고 그랬는데 율법이라는 게 그런 전 남편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건건 하지 말라 소리만 하고 말이죠. 그냥 그 남편의 시선만 해도 그냥 몸이 그냥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고 그런 불쾌감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참 뭐 선한 목적으로 하는 게 주셨지만 정작 받은 우리로서는 하지 말라는 것들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애들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던 일이고 오거스틴의 고백록에서까지 심지어 그래요. 저희 어릴 때 친구들하고 과일밭, 우리로 치면 서리를 한 거죠. 과일밭에 가서. 먹지도 않을 걸 그렇게 훔쳤대요. 몇 개 먹지도 않고 맛도 없어서 다 그냥 그 이 돼지한테 던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훔쳤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재밌고 흥분이 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런 걸 꼭 깨고 일탈할 때 오는 그런 쾌감 같은 걸 맛보기 위해서 사춘기 애들이 얼마나 그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그게 우리가 그 죄 뿌리로 들어가면 결국 내가 나를 통제하고 싶다는 욕구,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를 통제하냐? 마지막 절대적 주권이 내게 있지 왜 당신한테 있냐? 이게 죄를 짓는 이유예요. 왜 나한테 간섭하냐? 어떻게 애들 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지막에 뭐 꼭 자기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에게 있는 그런 죄성,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서 끝없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줄곧 충돌을 받는 것은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가 나를 결정하게 하라. 그게 이 포스트 모더니티까지 와서 나온 구호가 금지를 금지하라. 왜 우리한테 금지하냐? 낙태를 왜 금지하고 동성애를 왜 금지하고 왜 못하게 하냐? 그래 그 궁극적인 자유가 거기 있다고 믿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죄의 종로로서 줄다름치는 길인데 그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하지 말라는 율법을 깨뜨리는 것 그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게 마치 내가 내 주인 된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 율법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짓눌리고 율법에 꽁꽁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쳐 보지만 율법을 지키기는 커녕 율법 때문에 오는 죄책감만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열매 맺는 삶이 있냐. 우리 율법 아래 신음할 때는 무슨 이 열매가 있냐는 것, 그 얘기를 우리가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령 그렇게 막 두렵고 폭력적이고 그냥 욕에 입에다가 막 폭언을 일삼는 그런 남편하고 있으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자유함이 있고 무슨 열매가 있냐는 말이에요. 열매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의 그 모든 걸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빚 받으러 오면 이제 빚 뭐 예수님한테 가봐라. 나하고 내하고 빚 계산할 일이 없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굳게 믿는 것이죠. 내가 언제 살인했으면 내가 언제 간음했냐?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내가 도적질한 적도 없다. 거짓말한 적도 없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럼 마지막에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탐하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여기 또 걸려가지고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법을 어기고자 하는 욕구, 일탈을 일삼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은 탐욕이거든요.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나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싶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게 탐심과 관련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로마서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은 이 10장 4절 한번 볼까요? 10장 4절 앞에 미리 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치 은혜로 와서 율법을 다 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10장 4절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최종적인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13장 가서 한번 더 보고 앞으로 13장 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 전체 계명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다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에 붙들려서 아무 자유도 없이 살아가던 그 삶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남편을 만났더니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걸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남편을 사랑하니까 뭐 가계부 쓸 일도 없고 가계부 속일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서로 100% 신뢰하는 관계로 들어가는데 무슨 싸울 일이 있고 그렇게 다툴 일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면 부부관계가 완성되는 건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씀씀이가 크냐? 너는 그 쓸데없는 걸 사왔냐?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은 그냥 그 쇼핑하면 차에다가 두고 갖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남편도 나가면 근데 몰래 차에 또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갖다 놓고. 근데 하도 꼼꼼한 분이어서 뭐 이게 또 한번 또 물, 새물물이 나오면 반드시 따져본대요. 어디서 샀냐? 얼마에 샀냐? 그럼 또 가격표를 보고 왜 딴 데 싼 데 있는데 여기서 안 사고 이걸 샀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거든요. 사랑할 때는 뭐 좀 비싼 데 가져도 말이 없고 비싼 거 사도 말이 없지만 뭐 그게 사랑이 없으면 돈이 더 커져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고 말이에요. 너는 할인 쿠폰도 안 쓰냐? 남들은 다 할인 쿠폰 써도만. 너는 세일 때 사지 왜 이렇게 비쌀 때 사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참고로 저는 가계부 안 봅니다. 뭐 얼마나 벌지도 못하지만 따지면 뭐 하겠어요. 서로 믿는 것 말고 더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기 위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한 거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쉬겠어요? 그 사람들 뭐에 쉬겠다는 겁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의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겁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나니까 계속 남을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짐이 너무 가볍냐? 너는 왜 안 지키냐? 그래서 결국 율법에 묶이기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 뭐 이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정죄가 이렇게 심하게 된단다. 그래서 하도 뭐 정죄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다 보니까 되는 사람 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속으로 나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걸 가리고 숨기다가 결국은 끔찍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정죄해야 조금 더 속이 가벼워지니까 남이 안 되는 걸 자꾸 그렇게 지적질을 하다가 기쁨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어떤 그런 교제의 기쁨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다는 사람 옆에 가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구제도 많이 하는데 가면 편하지가 않아 그 사람 옆에 가면. 그런데 좀 수더분한 사람 옆에 가면 뭐 신앙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얘기 들어줄 줄도 알고 남의 가려운데 긁어줄 줄도 알고 또 어려우면은 뭐 슬그머니 뭘 좀 놓고 가기도 하고 말이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산상순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에 의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하신 목적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인 것이지 짐승들에게 무슨 법이 있어요? 잡아먹은들 무슨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까? 뭐 새끼를 무슨 뭐 하고 무슨 뭐 음란한 짓을 해도 그걸 무슨 가늠죄 적용이 됩니까? 짐승의 세상에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게 힘이 법이고 뭐 강자가 법이지 아무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난 인간에게는 그런 동물과는 다른 법을 준 것 아니에요. 참 저는 이 인간을 보면 볼수록 재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언어로 섬세한 감정을 표시하는 걸 보십시오. 그 어떻게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까? 짐승처럼 대접을 할 수 있고 짐승처럼 사람을 그렇게 학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제일 인간에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입만 가지고 노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해. 2시간, 3시간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전화를 1시간, 2시간씩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무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남자들처럼 입 쭉 닫고 있다가 막 술 한잔 먹고 주먹질이 나고 이건 짐승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고 그 감정으로 충분히 서로의 벽을 허물 수 있고 그 말로 우리가 격려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낙심한 사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언어의 위력, 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제가 입만 가지고 산다 이런 소리 들으면 굉장히 참 말을 모르는구나. 하나님도 입만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 몰라도 대단히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삶의 영역이 펼쳐지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좀 새로운 신혼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나 가슴 벅찬 그런 신혼이 그리스도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버타여 살던 우리가 자 그냥 관계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시작되는 삶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인 우리가 문제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 율법을 우리의 의의 무기로 삼지 않고 마치 말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너무나 정상적인 삶의 궤적을 가지고 내가 마치 율법 지키는 게 거룩한 의인이나 된 것처럼 자꾸 내 공로로 만든 그 잘못 또한 마치 율법에 무슨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버릇. 법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율법이란 우리가 사실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인간인가. 율법이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상 무슨 그게 가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3장 20절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앞에 우리 미리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라고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게 율법이 그나마 우리에게 준 대단한 역설적인 이 효능이란 말이에요. 전 남편이 나를 그렇게 뭐 못 살게 굴었지만은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얼마나 부족한지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남편의 기능은 그 정도로 충분해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또 내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할 능력이 없는지, 용서하고 품을 능력이 없는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그 죽은 전 남편은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 정도면 됐어. 다시 그 전 남편을 기억하거나 그 전 남편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는 것 아닙니까? 9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신기하게도 죄를 이 율법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죄가 더 새록새록 기억이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만 기억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이 기억이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막 못 견디겠어요. 그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이른바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비치기 시작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그게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 하는 고백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바위 같은 만한 죄가 보이다가 자갈 같은 죄가 보이다가 예? 모래 같은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죄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아침에 커튼을 젖히면 쏟아지는 햇살 사이로 부유하는 그 먼지가 보이듯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뿐이구나. 내가 말하는 것도 선한 동기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면, 이 율법을 깨달아지면 죄 때문에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율법이 잘못됐냐? 아니죠. 그 내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악한 내가 문제지 왜 율법이 문제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한번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는데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을 매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율법을 지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착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초등교사, 유치원교사와도 같은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했더니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썼더니 어느새 우리는 그냥 의로워졌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의식하지 않았더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작정했더니 그게 스스로 지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난 남편하고 그냥 날마다 그렇게 기쁘게 살았더니 전 남편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말이죠. 때가 오면 이제 이 인간이 올래나 이 인간이 와서 뭘 또 밥상을 뒤집어 놓을래나 오늘 반찬 뭐 해야 되나 이런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 남편은 이제 전화 와가지고 외식이나 합시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그냥 홀가분하냐. 집에서 뭘 해요 여러분 이 더운데 나와서 식사하십시다. 어디 예약해놨습니다. 아니 그런 남편이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남편을 우리 남편 노릇 해주시는 분입니다. 12절 1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에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심히 죄되게 한 것, 이게 율법의 놀라운 능력이죠. 역설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절감하게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뼛속 깊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셔야 한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셔야 한다. 이게 성경의 얘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거나 내가 잘난 척할래야 할 수가 없다면 뭘 했다고. 어제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얘기할 때 누가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간증이에요. 그냥 막 그냥 눈이 이렇게 밤에 쏟아지는데 가로등이 꺼지더니 그냥 차가 깜깜해졌대요. 차 속에 갇혀 있는데 차가 불이 들어올려나고 있는데 한 30분 그냥 기도나 하자. 커피집에 갔다 커피집도 불이 꺼지고 해서 안 들어오고. 근데 깜깜하게 불이 이게 있는데 한 30분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역시 깜깜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그냥 눈이 한 5cm, 6cm도 확 덮여가지고 밤에 깜깜한데 또 눈이 덮여서 차장밖에 빛 하나 없는 그 어둠 속에 잠시 갇혀 있으면서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이니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 눈으로 본다고 했더니 내 눈으로 안 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 하심으로 보게 하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셔야 보는 거구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걸어가는 게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 없는데 율법 때문에 나로 인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을 뿐인데 그거 깨어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한껏 자유함을 누리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내가 정죄할 일도 없고 그렇게 미운 아들도 그래 살아만 있는 것도 고맙다. 병원에 안 있고 인형이 있는 게 고맙다. 그 남편 그렇게도 쫀쫀하고 그냥 쫌팽이 같은데 그래도 그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사모님 소리도 듣는구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없으면 아줌마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 그냥 모든 주어진 것들이 나로 인한 것 하나도 없다. 내 잘난 것 없고 내가 본다고 하나 그냥 보게 하셔서 보는 것이고 내가 듣는다고 하나 듣게 하셔서 듣게 하는 거고 내가 걸어가나 그냥 걸어가게 하셔서 걸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욕해? 누구를 비난해? 누구 앞에서 옳은 척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과도 다른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종교인과 본질이 다른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자유함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쳐지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 누릴 수 있는 대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유함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구에게 이 손가락 한번 이렇게 지라 안 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한번 온전히 수용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직히 이 사람 이래서 보기 싫고 저 사람 저래서 정말 용납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고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정말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이 시간 내가 호흡한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잊게 하심으로 어느 것 하나 내 능력이 아님을 주님 고백하오니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면 은혜의 구원에 의해서 주님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면 단 한 사람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 놀라운 자유를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의 모습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이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온전히 주의 관점, 주의 마음, 주의 시선으로 모든 것 용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만 달란트 탕감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다니면서 백 데나리온 따지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만 달란트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의 길 따라 오면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따라서 백 데나리온에 따지지 않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정말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 된 내가 문제임을 고백하며 내가 구원받았음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도 정죄감 갖지 않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진정한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